지금까지 저희가 잠언 강해를 28번을 했습니다. 잠언은 1장부터 이제 31장까지 31장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솔로몬의 이 잠언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 왕으로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수많은 소송 사건들, 이런 그 판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남아있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런 책이 잠언입니다. 뭐 여러분께서 늘 잠언 읽으시면은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렇게 쌍으로 나오는 걸 보실 거예요.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이다,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명철은 판단력이다. 이게 옳고 그른 거. 인생을 살아가면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런 그 결정을 분별력 있게 옳게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 이런 거 하는데 필요한 게 지혜와 그 다음에 명철, 영어로는 wisdom, 그 다음에 understanding, 이 둘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위선과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기,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10번 이상 제가 맥스 앤더스 목사님의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거의 제가 또 느낀 거 몇 가지 이제 더해서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그 잠언의 14번째, 그 14번째 토픽이 위선과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기. 진실하게 이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진실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들도 진실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눈앞에서 정말 겉과 속이 같은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강의 시작하기 전에 고린도후서 1장부터 이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머리 이렇게 굴리지 않고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했다.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 순전하다, 순수하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순함은 단순함, 이것은 육체의 지혜를 따라 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이 속썩이는 이 성도들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단순하게 하나님께 속한 그런 그 이 순전함으로. 왜 그렇게 했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얼마나 멋있는지,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를 좀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바울이 많은 곳에서 양심 이야기를 합니다. 투명한 양심, 깨끗한 양심, 더럽혀지지 않은 양심. 이 양심이 올바라야, 그래야 위선과 그 다음에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도 이제 섬길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실함이란 뭐냐? 진실함.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또 진실한 사람, 하나님도 진실하게 섬기고 사람들도 진실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선과 가식에 대해서는 분노하세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무언가를 진짜처럼 이야기하고 속마음과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항상 좋은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킹잼 성경으로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로 표현하면 독서를 퍼부시는 그러한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엄청나게 경건한 척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 안에는 사람이 다 이제 썩어 문드러져 있는 이와 같은 이 무덤과 같이 이런 상태로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는 히포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위선자, 이 위선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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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이제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진실함이 없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위선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호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또 우리 자신에게 정말 불성실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니까 그런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을 분별해서 피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나 자신이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거짓과 위선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서 내게 무슨 말을 하거나 하는 거를 잘 파악을 하고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 된다. 잠언의 그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맥스 앤더스 이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그런 그 잠언 이런 책에는 도입부에 좋은 예화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또 한두 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예화가 나오는데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된 어떤 중년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했으니까 내가 좀 자서전을 써야 되겠다.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대다수의 자서전은 이렇게 유명한 작가를 불러다가 그 사람 앞에서 이제 살아온 모든 과정 이런 걸 이렇게 구술을 하면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본인이 뭐 일기 같은 게 남겨놓은 것도 있지만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이 되리라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일기를 쓰고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그런 그 메모리, 기억을 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풀어내면은 그러면 쭉 이렇게 이제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명한 자서전 쓰는 그런 작가를 이제 고용을 해서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근데 그 가서 보니까 그 작가가 기록을 하려고 보니까 그 여자의 할아버지가 살인자였어요. 그것도 뉴욕에 가면은 뉴욕주에 가면은 참 이름이 재밌어요. 싱싱. 그러니까 SING, SING이라고 하는 그런 그 수용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구글에 가서 싱싱 뭐 디텐션 센터나 이런 데 치면은 그러면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서 전기 의자에 앉아 갖고 그래서 이제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기 작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안 하고는 이 중년 부인의 그 자서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새롭게 이렇게 이제 각색을 한 겁니다. 전기 의자라고 하는 건 일렉트릭 체어잖아요. 체어.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이 여자에게는 여러 명의 이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소에서 전기를 담당하는 체어. 여러분 어느 회사의 최어라고 하면 회장이라는 뜻이거든요. 회장. 회장. 그러니까 전기 의자 영어로 하면 일렉트릭 최어를 그렇게 무슨 이렇게 전기 회사의 사장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고 너무 자신의 일에 열중한 나머지 결국 그 일을 하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서전을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이제 적어냈다는 거죠. 자, 이 예가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 저를 포함해서 오늘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좀 살펴보게 됐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과 관련된 일 여기서 어떻게든지 남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유혹을 느낄 때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혜의 대왕 솔로몬은 우리에게 진실함이 정말로 중요한 가치다. 진실하다. 순전하다. 그 뭐냐, 한결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인생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거를 우리에게 여러 개 구절을 사용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포장을 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저와 여러분을 다 내려다 이렇게 보시고 다 알고 있다는 거, 그거를 오늘 같이 좀 기억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우리가 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제 사귀다 보면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우리가 하는 그런 말에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우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여러 구절의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이미 꿰뚫고 계신다는 거, 그렇죠? 겉으로 포장된 모습과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게 얼마나 다른가, 이거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겉과 속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빨리 분별해서 그런 사람에게서 멀리 도망을 가야 된다, 이걸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이런 좋은 말이 있네요. 미모는 오직 한 꺼풀의 피부일 뿐이다. 어떤 경우에는 정직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신뢰를 받고자 노력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저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그런 성도다, 이렇게 이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춰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를 보시냐면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가.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격차를 보고 계신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과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이 이렇게 항상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좀 되면 좋겠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그 토픽입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속중심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 그래서 진실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그 내면에 숨겨진 동기가 있거든요. 이 숨겨진 동기, 이거하고 밖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나 표현하고 이 두 개가 일치하면 그거는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인데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오해. 그러니까 동기가 분명히 그게 아닌데 사람에게는 다른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이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때를 바라보고 순전하게 이제 사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낱낱이 활짝 다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면 그런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15장 11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1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지옥과 멸망이 주 앞에 있거든. 주님의 눈앞에 지옥과 그 다음에 멸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예, 지옥과 그 다음에 멸망에 대해서. 사람들의 아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가서 보면 지옥 그 다음에 멸망은 히브리 단어로 스올 그 다음에 멸망은 아바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말로 이제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그런 처소인데 많은 경우엔 악한 자들이 가는 그런 처소, 그래서 지옥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바돈이라고 한 이런 말은 이게 소멸하다, 죽다, 그 다음에 멸망된다, 이런 그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멸망, 파멸, 이거를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죽은 자들의 운명을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 지옥의 성격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 게 멸망하는 데예요. 지옥은 멸망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도 아바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이 나옵니다. 저 무적행에서 메뚜기 같은 이런 존재들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한 왕이 있다.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이런 사탄 아니면 사탄 밑에 있는 아주 우두머리 어떤 그런 그 악한 통치자 이걸 표현할 때 아바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잠언 15장 11절 말고도 찾아보니까 잠언 27장 20절, 욥기 26장 6절에도 이게 두 개가 쌍으로 나옵니다. 지옥과 멸망. 지옥과 멸망. 그러니까 지옥은 멸망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지옥과 멸망이 내 앞에 있는데 사람들의 아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러하냐.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면은 그러면 우리 사람의 마음속 아무리 깊은 곳에 무엇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왜 모르시겠느냐. 죽은 자들의 영역 속에 속한 그 일들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내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고 그 다음에 참 알기 쉽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개역성경 가서 보시면 참 표현이 이게 지옥과 멸망이 아니라 음부와 유명으로 돼 있어요. 음부와 유명. 음부는 뭐 불교 용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금방 아시고 유명도 역시 샤머니즘에서 나온 그런 용어예요. 제가 가서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유명이 뭔가. 음부와 유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니까 유명이 뭐 유명하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고 하는 그런 세상 샤머니즘의 그런 용어로 이거를 유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아주 어려운 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번역이 이제 잘못된 거죠. 자, 16장 2절 그다음에 21장 2절 가서 보면 사람의 모든 길이 그가 보기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저울에 다시느니라.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말 루하우 이렇게 된 거 이거는 바람, 숨 이런 건데 여러분 바람이나 숨을 어떻게 저울에 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럼 사람에게 영이 있는데 사람의 그 영을 저울에 달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께서는 사람의 영들을 다신다는 거 이런 왜 이 저울에 올려놓고 그 영들을 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든 다 내 행동이 옳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렇죠? 또 우리 스스로도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뭐 누구나 다 대개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저울에 놓고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속마음을 시험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모욕을 당하거나 정말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그 동기가 무엇인가가 낱낱이 밝혀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왜 그런 일을 했는가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야. 또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됐을 때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올바로 판단해 주신 그와 같은 때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유명한 사무엘기상 16장 7절 말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래서 거기 아들들이 여럿 있는데 왕을 하나 이제 찾아갖고 기름을 부으라고 이제 하니까 이새가 큰 아들부터 데려와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 앞에 세우잖아요. 근데 뭐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바로 전까지 어떻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냥 용모가 뭐 정말 훤칠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아니라고 하냐. 거기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그래서 그 아들들이 쭉 다 왔지만 예, 키가 훤칠하고 정말 뭐 모든 게 용모가 좋았는데 다 퇴짜를 맞았잖아요. 나중에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막내 이 다윗이 왔는데 예, 얼굴이 좀 불구스름하고 하여튼 뭐 미남이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 형들에 비하면 별거 없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되는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다시 한번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신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7장 3절 가서 보니까 아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나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여기 이런데 17장 이런 그 3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3절에 가서 보시면 이 try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이제 나오지 않는데 3절 끝에 가서 보시면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The fining pot is for silver and the furnace for gold, but the Lord tries the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부분은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도가니는 은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용광로는 금을 위한 것인데 예, 그 다음에 주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들을 참 이게 마음들을 단련하신다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에는 재련한다 이런 게 이렇게 이탈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이 try라는 단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재련한다. 이 try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는 쇠나 이런 것 같은 그 귀금속, 금속을 이렇게 try 할 때는 그건 재련한다고 번역을 해야 돼요. 금을 단련한다 그러면 안 되고 금 이런 건 재련을 한다 이렇게 얘기되고 사람의 마음은 재련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럴 때는 단련을 해야 된다. 단련 이런 뜻이에요.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단련시키시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귀금속의 그 재련 과정을 이렇게 비유로 사용하고 있어요. 귀금속이 그냥 귀금속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런 불순물들과 함께 있는 거를 그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용광로나 아니면 도관 이런 데 집어넣어갖고 그래서 찌꺼기를 다 버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예, 이렇게 해서 일곱 번 순수하게 해야 그래야 깨끗한 그런 은 99.9% 은이나 금이 이제 나오듯이 하나님은 이런 특히 여러분 뜨겁게 해야 예, 순수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단련시키는 이와 같은 도구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참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단련 과정은 힘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잘 거치게 될 때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이런 과정을 잘 거치게 될 때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된다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런 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20장 11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아이의 경우에도 그가 행한 것들에 의해 그가 행한 일이 순수한지 옳은지 사람들이 아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법칙은 어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다 이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 그 행동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이런저런 얘기를 애들도 와서 어른과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이 정말 그 말과 같은가? 어른의 경우나 아이의 경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와 여러분 꼭 같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분명하게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고 의로움을 보여줄 수 있다. 애니까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애들도 분명하게 그런 것들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27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뿌림으로 배 모든 속 부분들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 안에 창자가 있고 다 있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대장 내시경도 하고 뭐 십이장 내시경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것도 다는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영은 배의 모든 속부분들, 여기서 속부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꼭 내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히브리식 표현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속에 있는 깊은 거 이야기할 땐 그걸 내장으로 표현했고 그 내장 중에 가장 깊은 거를 신장을, 여러분 콩팥 아시죠? 그거를 바월이라는 그런 그 단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사람의 가장 깊은 것, 그거는 신장, 콩팥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킹잼 성경에 그걸 뭐 콩팥으로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속중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속중심.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속 부분들은 뭐 내장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앞뒤 문맥상 영이 내장들을 본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깊은 마음속 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는 거죠. 등잔불이기 때문에 등잔불. 여러분 우리 내시경으로 해도 그 안에 다 라이트가 있어가고 들어가면서 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등잔불이 돼서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다 볼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부분이란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다. 27장 19절 가서 보면 무리에서 얼굴과 얼굴이 일치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도 사람과 일치하느니라. 옛날에 이제 지금처럼 좋은 거울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 같은데 잔잔한 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누가 보이겠어요? 내가 그대로 보이죠 뭐 거기에.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에다가 내 얼굴 갖다 이렇게 놓으면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거기에 이제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한 그 비유를 이제 사용을 해서 물 속의 영상이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과 들어맞는 걸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전 존재의 모습과 이제 일치를 해야 된다. 일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이 당분간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그게 다 드러나게 돼서 그 속사람이 어떤 것처럼 그 사람의 겉모습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보면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떤 것인가도 알게 된다고 둘이 일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사람이 선하면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현 이 모든 것도 선할 거고 속사람이 악하면 처음에는 선하게 보여도 결국은 악한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이제 토픽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자,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아갖고 그래서 예수님 올 때까지 무려 한 1500년 동안 주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다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직접 왔는데 그렇죠? 그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눈에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뭐 대제사장이다, 뭐 서기관이다, 바리새인이다 해갖고 경건한 척하고 종교 지도자로 이렇게 군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 눈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그저 시간이 되고 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번 뭐 눈도장을 찍듯이 그냥 나가는 건지 이런 거를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가서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에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도시 사마리아에서 제단을 만들고 막 뛰어다니고 꽁충꽁충 뛰고 엄청난 의식을 행하며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을 읽고 막 그렇게 이제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경배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방식,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기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유대인들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니고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내가 이제 왔기 때문에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 여기 나오는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가 이런 성경 말씀의 진리일 수도 있고 truth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그러니까 진리일 수도 있고 진실함으로 두 개가 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8절 잠언에 가서 보면 사악한 자들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올바른 자들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구약시대에 대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하는 때, 특히 유다가 망하는 때에 나타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그 대언자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그러면 다 종교행위는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가고 안식일 지키고 뭐 모든 거 다 하는데 이게 올바르지 않다. 겉으로 모습만 예배를 드리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게 없다고 계속해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모스 5장 21절 24절,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자,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이런 위선자들이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구약식으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짐승을 태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의식은 행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 오랫동안 고착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육적인 자손. 육적인 자손. 물론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존귀와 영광을 받지만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이라고 해서 자동 구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로마서 3장 4장에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헌물을 드리고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의 그 헌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의.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이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사악한 자의 희생물 아무리 많이 바쳐봐야 그건 주님께 가증한 거다. 이거 보시려면 이사야서 1장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올바른 자들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신다. 희생물 드리는 거 기도 이거 다 같이 그냥 예배 행위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기 와서 그냥 예배당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15장 29절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멀리하시나 의로운 자들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 우주공항 저만큼까지 떨어져 있어요. 악한 자들로부터는. 그러니까 기도가 아무리 들어봐야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기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로운 자들,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 가까이 계시니까 조그맣게 소곤소곤 부드럽게 기도를 해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울부짖고 하는 거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거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조그맣게 주여 이거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장 3절에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서 받으실 만하니라. 옛날에 이제 표현에 따르면 주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한다. 사무엘기상 1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것들 기억을 하면서 돈이나 금이나 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공예배 드리러 정말 대다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일주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하고 이러다 보면 주님 생각하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떼어놓고 그리고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이것이 올바른 것, 정직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동시에 어떤 것이 같이 해야 되냐? 여기 있는 것처럼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니까 분별력이 분명히 이렇게 있어야지 그것이 없이 교회 오는데 뭐 동성애 찬성하고 낙태 찬성하고 나는 아닙니다. 근데 투표는 거기다 투표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그게 그런 걸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뭐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증한 그런 존재가 되고 예배를 드려봐야 실제 삶을 해서 할 때는 하나님 대적하는 쪽으로 갖다 써서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그렇게 뽑아놓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정말 우리 한국의 이 성도들이 이런 거 옳고 그런 거를 구분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21장 27절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인데 그가 사악한 생각을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자, 사악한 자들이 뭐 희생물을 가져오면 그 희생물 자체가 가증한데 가져오는 동기가 또 더 나쁘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샤머니즘 기복신앙으로 제가 1,000만 원 드리면 하나님이 10억 주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갖다 바치면은 가증한 게 된다는 거예요. 가증한 게 되는 거다. 이런 거 뭐 어려운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실상을 말씀드린 거예요. 10배를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그냥 갖다 바칩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토픽은 이중성의 위험을 알고 피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중성이라고 하는 건 위선이 될 수가 있고 비뚤어진 거 올바른 게 이렇게 있는데 옆으로 나가는 게 비뚤어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의 그 위험성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런 사람이 내게 와서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빨리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위선과 가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신중한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은 거짓 행세를 해서 자신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좋은 말, 그렇죠. 듣기 좋은 이런 아첨의 말 이런 거 해갖고 와서 이렇게 홀리잖아요. 이런 사람을 급 딱 알아채리고 그리고 멀리 한다는 거죠. 이번 세 번째 토픽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악한 자들에게 대처하는 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6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언 6장에 가서 보시면 12절에서 15절에 품행이 나쁜 자고 사악한 자는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다니며 눈으로 눈짓을 하고 발로 말을 하면 여러분 발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으로 무언가 하여튼 남을 속이거나 뭘 하기 위해서 그냥 이것저것을 궁리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손가락으로 가르치나니 그는 자기 마음속에 비뚤어진 것을 품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꾀하며 불화를 뿌린다. 이런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사귀고 있는 친구나 내가 무언가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는 친구가 이런 사람이면 빨리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재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재난이 갑자기 닥치리니 그가 구할 길도 없이 갑자기 패망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같이 사업하고 그러면 같이 멸망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은 그 모습과 이런 표정과 이런 것들을 잘 유심히 보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지혜롭게 살면서 느낀 거를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이런 거를 잘 판단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믿음 생활에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다. 자신의 몸을 언어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예 몸의 모든 걸 사용해서 동원해갖고 그 사람을 이제 유혹하는 그런 거,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이런 사람을 피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1장 3절 가서 보니까 올바른 자들의 온전함은 그들을 인도할 것이나 범법자들의 비뚤어짐은 그들을 멸하리라. 도덕적 행위, 그 결과를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온전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정직한 사람은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와 같이 자신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올바른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함, 이게 그들을 인도로 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범법자들은 비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옆으로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들이 멸망에 처하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6장 29절에서 30절 가서 보니까 난폭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꾀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나니 그는 비뚤어진 일들을 꾀하려고 자기 눈을 감으며 자기 입술을 움직여 악을 이루는, 여기도 무언가 했던 손짓 몸짓까지 다 이렇게 해갖고 저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비뚤어진 대로 이끌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이렇게 분별해서 그런 그 유혹에 넘어오면 안 된다,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20장 14절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는 자가 형편없다 형편없다 하고 말하지만 자기 길로 가서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협상할 때 뭔가 이렇게 영어로 딜링을 할 때 이걸 보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거짓말하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든 이거 한 다음에 그리고 와서는 그 일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 가격을 깎기 위해서 이거 좋지 않다고 그러고 물건의 가치는 막 폄하하고 그러는데 사가고 싸게 사갖고 와서는 자랑, 내가 엄청나게 싸게 샀다고 그래서 이제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6장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 23절에서 26절. 불타는 입술과 사악한 마음은 은 찌꺼기를 입힌 질그릇 조각 같아. 이런 그 조각, 이런 그 질그릇 같은 거, 이런 거 별거 없잖아요. 깨지거나 이런, 여기다가 은을 살짝 이렇게 입혀놓으면은 은 찌꺼기라도 뭔가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타는 입술, 사악한 마음, 남을 저주하는 그런 말하고 마음에 사악한 이런 사람은 무언가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럴듯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을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 시치미를 떼고 자기 속에 속임수를 쌓아두나니, 시치미를 뚝 떼고 진짜를 거짓으로, 거짓을 진짜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가 좋게 말할지라도 그의 말을 믿지 말라. 여기 우리 주영이하고 이런 중학교, 이런 고등학교, 초등학교 애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그대로 해야 돼. 그가 좋게 말할지라도 그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그거를 판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그가 속임수로 자기의 미움을 숨겨도, 그러니까 와서 좋은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는 그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걸 포장을 해갖고 와갖고 아첨하는 말로 무언가 얘기를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일곱 가지 사악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의 사악함은 전체 회중 앞에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면, 아름다움, 이거는 한꺼풀 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정직함도, 사람이 참 정직해 보인다,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신뢰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어떨 때는 그 사람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동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마지막 결론, 하나 예화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영어로도 Saturday Evening Post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잡지 같은 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 유명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이분이 놀만 락웰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잡지에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그러한 그 그림을 많이 이제 그렸나 봐요.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여러분 뭐 정확하게 모르게 11월 넷째 주인가요? 그때가 미국 사람들은 칠면조를 먹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입니다. 칠면조가 모르겠는데 한 20파운드 뭐 닭은 요만해서 뭐 커봐야 1kg 뭐 이런데 칠면조는 뭐 한 10kg 막 이렇게 거의 이만하게 크거든요. 칠면조. 그러니까 무게를 이제 달아야 되니까 저울에 푸죽간 같은 데 가면 저울에 이렇게 해서 칠면조를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저울이 뭐 몇 킬로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돈을 이제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저 칠면조가 지금 저울에 이렇게 놀려 있고 저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칠면조 파는 주인이고 그 다음에 한 60대쯤 돼 보이는 이 부인은 칠면조를 사가는 손님이에요. 그래서 둘이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둘이. 지금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여자는 무게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고 남자는 무게를 무겁게 해야 되니까 밑으로 내리고 서로 눈은 바라보고 그러면서 지금 이러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위선과 가식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둘 다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저렇게 해서 하나 결국은 칠면조 무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건데도 본인이 이겼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위선과 가식 속에 사는 그런 걸 이렇게 풍자를 한 그런 유명한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진리 알기 결론에는 사람은 속여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 이걸 꼭 다시 한번 저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도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있어요. 동기. 그 동기가 밖으로 드러난 거하고 달리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위선이 되는 거예요. 위선.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안에 있는 동기와 밖으로 표현된 거 이 두 개 사이에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동안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장기간 1년, 2년, 3년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선과 가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걸 잘 판단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돼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정말 정직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것도 정말 영과 진리로 마음속에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일주일 돌아왔으니까 또 왔구나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찬송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교 시간에 딴 얘기, 딴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그게 가증한 것이 되고 그게 위선이고 그게 이중성이 이제 되는 거다. 하나님이 그걸 대단히 미워하신다는 거죠. 이 일이 고착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하겠어요? 거의 똑같이 그렇게 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멸시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진실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좋은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 순수하고 온전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살았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내가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속을 썩이는 너희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는 더욱더 내가 그렇게 했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이것이 목사의 기쁨이고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고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좋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